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동해안으로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이 파악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한다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교토통신도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차량 탑재형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이나 영해로 진입할 경우 요격할 것을 자위대에 지시했습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역에서 오늘 차량 폭탄이 터져 병사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요르단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시리아 내전을 피해 요르단으로 넘어가려는 난민 수만 명이 머물고 있는 루쿠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요르단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차량 몇 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이미 요르단에서 65만 명 이상의 난민을 등록받았습니다. 요르단은 인구 8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벨기에 관리들은 어제 수도 브뤼셀의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 체포된 용의자에게서 소금과 과자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진 가짜 폭탄 띠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어제 새벽 5시 30분쯤 브뤼셀 도심의 쇼핑센터에 폭탄 경보를 촉발시켰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찰스 미셀 총리가 오늘 보안 조치를 조율하는 위기센터와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쇼핑센터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쇄됐으며 인근 지하철역도 출입구 한 곳만이 개방된 가운데 군인들이 승객들의 가방과 소지품을 검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국영 선박업체 코스코사가 다음 달 남중국해에서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오늘 남동부 산야시에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이르는 첫 여객선 항로가 개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사군도로 불리는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과 타이완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코스코사 대표는 차이나 데일리에 관광과 수송, 사회 기반 시설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스코 측은 또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남중국해 관광 서비스 개발은 중국의 이른바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이며 국영 기업들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올림픽위원회가 브라질 하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개최지인 리우데자네이루시 당국에 보안 강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호주 선수와 그의 물리치료사가 최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강도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입니다. 호주의 리슬 테시 선수는 지난 19일 물리치료사 사라 로스 씨와 함께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괴한 두 명을 만났으며 이 중 한 명은 총을 들이대고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괴한들은 두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자 땅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자전거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미 남서부 지역에서 폭염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당수 도시들은 어제와 그제 섭씨 38도가 넘었고 사막도시 팜스프링스는 무려 48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4명이 등반을 하거나 산악자전거를 타는 등 외부 활동을 하던 중 심한 폭염에 노출돼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서부에서는 새로운 산불이 발생했으며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에서도 산불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수많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주 중국에서 열리는 6자회담 당사국 간 반관 반민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자발적 탈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에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30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무수단을 동해안으로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이 파악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동해안으로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1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또 추가 발사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럴 경우 우방국들과 유엔에서 조치에 나설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조 대변인은 경고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21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차량 탑재형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카다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이나 영해로 들어오면 요격하도록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천에서 4천km로 알려져 주일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힙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뒤 최근 두 달여 사이에 무수단 미사일을 4차례나 시험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발사 때는 공중 폭발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도 두 발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지난달 31일 네 번째 발사 때는 차량에 탑재된 상태에서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이 러시아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R-27을 모방해 만들어 단 한 차례도 시험 발사 없이 지난 2007년 이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패를 또다시 꺼내든 것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한 반발과 함께 한국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으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 관계자의 중국 방문에 맞춰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인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반관 반민 1.5트랙 성격의 제26차 동북아시아 협력대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주 중국에서 열리는 6자회담 당사국 간 반관 반민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간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will be no plans to meet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21일에서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6차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에서 북한 측 대화 상대와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6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식으로도 미북 간 접촉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미국의 분명한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해왔다며 성 김 대표는 세미나 기간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북한 측 대표가 이 대화에 참석하는 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북측 대표로는 6자회담 차석 대표를 맡아온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미국에선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나설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 6자회담 차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도 예측하기 힘든 북한 지도자의 위협에 대응해 세 나라의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터 장관은 2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신안보센터가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S., Japan, Republic of Korea trilateral partnership helps us coordinate responses to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미한일 3국 공조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면서 세 나라가 이달 말에 미사일 방어 경보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국방부는 앞서 이달 말에 하와이 인근에서 시작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 해상 전투 훈련인 환태평양 합동 군사 훈련, 즉 림팩의 즈음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경보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5대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그리고 순위파 과격 무장 세력인 ISIL을 지목하며 이에 대응한 국제 공조망 구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세 번째로 언급하며 미국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trengthening our deterrent and defense forces in the fac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nd threat to our allies.
카터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곳이라며 미한일 공조뿐 아니라 미일 호주, 미일 인도 등 여러 실용적인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 역시 동북아 안정 유지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예측하기 힘든 기질에 대응한 주요 해법으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a big part of the solution in terms of maintaining stability, keeping that unpredictability in check, which is this growing
공동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세 나라가 최대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게 아태 지역 모두의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처드슨 총장은 또 대한 탄도 미사일의 확산을 경고하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다른 많은 위협 세력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3국 공조를 통해 이런 확산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참석한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선임연구원은 미안을 세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한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아프리카와 쿠바 등 북한 우방국들을 방문한 것에 대해 호랑이 굴 외교였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른바 호랑이 굴 외교는 올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 우방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와 관련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외교를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 과거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면서 몇몇 나라의 경우엔 장관 입장에서 호랑이 굴 외교였다고 표현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윤 장관이 방문한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쿠바, 러시아, 불가리아 등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을 호랑이 굴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호랑이 굴 외교를 통해 북한 비핵화나 도발 억제 문제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특히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 교류 중단을 선언한 우간다에 대해선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 16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차 한국 우간다 국방정보교류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우간다 측은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과 관련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달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안보 분야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실제로 최근 우간다에 체류하며 고문 역할을 해온 북한군 수십 명에 대해 철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장관은 또 과거 70년대는 이념 전쟁으로 서방과 공산 진영이 반반씩 대립하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구도가 됐다면서 과거 북한의 우방국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이념, 과거 북한과의 친분에 관계없이 북한 핵개발에 대해선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카리브 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윤병세 장관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런 접촉의 면을 넓히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은 어떤 시점에 그런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해 각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이행 보고서가 과거 안보리 결의 2094호 때에 비해 4배 가까이 제출됐다면서 결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 유엔 제재상 가장 야만적인 제재 책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 등과 같은 북한의 반응이 제재를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 정부의 호랑이 굴 외교와 관련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니 결과가 나왔다면서 한국 정부는 하반기에도 북한의 우방 국가들에 대한 대북 압박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한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1일 대북 제재 조치의 하나로 총 130개 품목으로 구성된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8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의 일환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총 130개 품목에는 핵 관련이 89개, 그리고 미사일 관련이 41개 품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 목록이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 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 품목들이 국제적으로 통제되진 않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화된 다 잡아낸다는 의미의 캐치올 조항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을 향하는 선박 다수가 목적지를 허위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한국행 선박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다음 도착지를 숨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자니아 선적인 갤럭시 1호는 지난 20일 중국 웨이아이항을 출발하면서 목적지를 한국 충청남도의 대산항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산이 아닌 북한 서해를 향해 운항하는 모습이 관측되더니 한반도 시간으로 21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남포항을 약 30km 남긴 초도 북부 해상 지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캄보디아 선적의 또 다른 선박 아선 3호도 지난 5일 난샨항을 출발해 한국 대산항으로 향한다고 했지만 8일부터 21일 사이 남포를 두 차례나 방문한 뒤 현재 중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지도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일 남포항 방향으로 항해하던 선박 12척 중 실제 남포항을 목적지로 입력한 선박은 단 3척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척은 남포항을 향하면서도 AIS, 즉 선박 자동 식별장치상의 목적지를 북한이 아닌 다른 곳으로 허위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선적 금강산호와 능라 2호는 중국 텐진항을 출발하면서 각각 영국 바라항과 불가리아 롬항을 목적지로 밝혔으며 금진강호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련윈강항으로 동일하지만 결국 남포로 갔습니다. 또 다른 북한 선적인 알살만호와 화성호는 목적지 정보를 아예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시에라리온 선적의 롱강 7호는 중국 친황다오를 출발하면서 장인항에 간다고 했고 캄보디아 선적의 돌핀 26호는 중국 난샨항이 당초 목적지였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AIS에는 위치 정보와 함께 운항 정보가 입력돼 선박의 목적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데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들은 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20일 BOA와의 통화에서 이들 선박의 목적지 허위 입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is possible that this is deception to dodge.
중국에서 화물 검색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발 화물은 물론 북한행 화물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대산항을 목적지라고 했던 갤럭시 1호나 아선 3호 등이 실제 중국 당국으로부터 검색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당국이 이들 선박의 실제 목적지가 북한인 것을 알았다면 검색을 했어야 합니다. 뉴콤 씨는 유엔 회원국들이 선박의 목적지가 아닌 선박에 실린 화물의 목적지를 기준으로 검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지는 허위 입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간에 항로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You're not going to be looking at the sailing destination declared by a ship because a ship could be redirected even while it's at sea. So
현재로선 AIS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AIS를 끄고 운항을 하는 선박을 제재할 만한 국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IMO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관은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IMO는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각 회원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가 1,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80명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지난해 전 세계 난민 동향을 담은 국제동향보고서 2015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 수는 1,103명으로 전년도보다 179명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1,103명의 탈북 난민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은 난민은 7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전년도보다 10명 줄어든 2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를 모두 합하면 1,333명으로 전년도보다 189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의 탈북 난민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다른 나라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 난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입국한 탈북자 수는 총 28,795명이었고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590여 명으로 조만간 전체 한국 입국 탈북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유럽에는 1,200명 정도의 탈북 난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그 가운데 대다수가 영국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공식 비자를 받고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인구는 600여 명 정도고요. 그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신청만 한 상태고 지금 그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한 7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 밖에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각국에 약 500여 명의 탈북 난민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영국 등 유럽 국가에 다시 망명을 신청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러나 유럽행 탈북자 수는 2009년쯤부터 크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등이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뒤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탈북자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각광받았던 캐나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700명에서 900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 3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캐나다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의 말입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 법규상으로는 법규상하고 행정상으로는 탈북 난민 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난민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 지정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이 제도는 2013년 5월 31일부터 한국에 적용됐고 이후 한국을 경유한 탈북자들의 캐나다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 72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탈북자들의 캐나다 망명 신청이 2014년에는 단 5건에 그쳤고 그나마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총 197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다른 나라 출신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겁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치에 달했던 1990년대 중반에는 30만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수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여정업원들의 자진 입국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오늘 즉 21일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탈북자를 상대로 한 이례적 재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판결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자진 탈북 여부와 이들을 한국 정부의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가리는 첫 재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러나 첫 재판에 이들 종업원들의 대리인만 출석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 측 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종업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들의 출석이 북한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향후 재판에도 이들의 출석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21일 기자들을 만나 이들이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택했다고 진술할 경우 북한 가족들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송을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그러나 이번 심리가 비공개로 열려 공개 재판의 원칙에 어긋난 데다 녹음과 속기도 불허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측은 심리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끝남에 따라 추가 심리 없이 향후 최종 결정을 바로 내릴지 아니면 기일을 정해 다시 심문할지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판은 한국의 변호사 단체인 민변이 이들 종업원들의 자진 탈북 여부 등을 따져보자며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이 사건을 한국 정보당국에 의한 유인 납치극이라며 선전공세를 펴왔고 한국 사회 일각에선 종업원들이 보호시설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돌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의 인신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나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 또는 수용시설 등에 감금된 사람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변은 소송을 내기에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에 종업원들과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이 이를 거부하자 중국 칭화대 정모 교수를 통해 북한에 있는 종업원들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인신구제를 청구했습니다. 최희준 민변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피수용자들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자유로운 의사로 자기의 본의를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정보원에 출석명령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탈북 종업원들이 구제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20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그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국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서 적법한 보호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당사자들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종업원들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이들 종업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보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하나원이 아닌 현재 수용돼 있는 북한이탈 주민 보호센터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 이들이 집단 탈북한 점과 북한이 선전공세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보통 70일 동안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른 뒤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되지만 이들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체류기간이 길게는 6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조선소년단과 청년동맹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김정은 체제의 전위대로 키우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평양 만경대 학생궁전에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70돌 경축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 등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고 이틀 뒤 열린 축하 공연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1946년 창설된 조선소년단은 만 7살부터 13살까지 북한의 모든 청소년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학생 정치 조직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평생 조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소년단입니다. 소년단에 가입하면 빨간색 목수건을 메고 미국을 증오하는 내용을 비롯한 계급 교양 수업을 받게 됩니다. 소년단원의 목소리입니다.
난 인민군대가
돼서 미국 남들을 덮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심각한 미국 남들을 그림이 아니라 진짜로 덮쳐버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소년단원들은 노동당에 충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 고철 모으기, 토끼 기르기 등을 하며 돈을 모아 군부대에 무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전국의 학생 소년들이 저운이라기 운동으로 마련한 소년호 방사포들이 인민군대에 증종됐습니다.
13살의 소년단이 끝나면 이어 청년동맹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각급 학교와 행정, 직장 단위의 거미줄같이 조직되어 있으며 14살에서 30살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은 김정일 위원장 집권기에는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면서 평양에 수뇌부는 이 조직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6월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에 참석해 4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권 후 두 번째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북한은 오는 8월 평양에서 청년동맹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렇게 소년단과 청년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젊은 세대를 김정은 체제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됐고 소년단 300만 소년단 500만 청년동맹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젊다 보니까 이런 어린 또 순수한 세대들을 잘 장악하면은 앞으로 자기의 어떤 장기 집권 독재 정치에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젊은 세대가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김정은 정권의 전위대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장마당 세대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아버지 세대와 달리 노동당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신의주에 살다가 지난 2008년 한국에 입국한 30대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그 80년대 세대들부터 지금 경제난 속에서 좀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민첩한 그때 10대, 20대가 바로 저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수령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장마당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외부 세계의 문화와 정보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남한에서 들어온 뭐 트로트 가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라디오를 수리하면서 이렇게 KBS를 듣고 그리고 또 뭐 유괴 소리 방송도 가끔씩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많이 접하게 되면서 해외에 대한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됐죠.
현재 북한 사회의 허리를 구성하는 장마당 세대와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는 젊은 층 일부에서는 자기와 같은 또래인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아침에 최고 지도자가 된 데 대한 심리적 반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하고 나이가 같은 군인 출신이 한 명 왔습니다. 야, 자기는 생각해보니 김정은이하고 자기랑 나이가 같은데 아버지 세대들이 충실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한 3, 40년 충실하다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새까맣게. 그래서 자기가 탈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편 미국에서는 북한의 소년단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밝고 명랑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잔 솔티 회장의 말입니다.
Brainwashed children from a very young age about Kim Jong-un. I think it's just part of the way that
북한 정권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린이들을 세뇌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아동보호협약은 어린이들에게 정치적 이념과 충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미술박물관에서 북한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는 추상화가 없습니까? 집체화는 몇 명이 얼마나 오래 그린 건가요? 북한의 화가와 다른 나라 화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북한 화가들은 작품의 주제를 정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지난 18일 미국 수도 워싱턴 시내 아메리칸 대학 카젠 미술 전시관에서 개막한 전시회 현대 북한 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변천. 전시회장을 찾은 150여 명의 미국인들이 전시회 큐레이터 문범강 교수와의 대화 시간에 23점의 북한 그림을 앞에 두고 궁금증을 쏟아냅니다.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1960년대 옛 소련에서 시작된 미술 흐름으로 무상계급의 삶의 애환을 미화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선전합니다. 문 교수와의 대화 시간은 이번 전시회의 목적과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흐름을 잇고 있는 북한 화가들의 그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회 첫날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5년간 준비한 조지타운 대학교 문범강 현대미술학 교수는 전시회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미술하면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5년 전에는 잘 몰랐으니까요. 전시할 작품은 사회주의, 사실주의라는 그런 미술의 흐름인데요. 그런데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을 우리가 이제 선전하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선전하라고 보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그 그림의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노력해온 것은 그 숨겨진 이면에 있는 북한 미술의 양상을 세계에 좀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 교수는 북한의 미술이 서구의 미술 변천사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서구 미술은 자유의지가 중시되는 다양성이 나타나는 반면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사실주의만을 깊게 파고들었고 조선화의 사실주의적 표현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북한 당국이나 단체가 열어왔던 북한 미술 전시회와는 달리 북한 화가들의 그림들을 순수 미술사의 흐름과 장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1960년대 말에서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로 노동자, 가족, 군인 등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북한의 자연 산수, 호랑이 등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평소 보지 못했던 현대 북한 미술 작품의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냈습니다.
It's interesting because they have modern techniques, so they're using techniques that are pretty modern.
표현 기법이 매우 현대적이라는 20대 화가의 반응도 나왔고, 북한 화가들이 정치적인 현실에서 즉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놀랄 따름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So impressed to see North Korean art because I didn't think that was possible with the politics the way they are. So I'm just
20대 미국인 남성은 북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그림이 자신이 생각했던 선전 포스터와 매우 다른 점이 상당히 인상 깊고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림 속의 노동자들의 표정이 지나치게 밝거나 고통스러운 표정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선전화라는 점을 드러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60대 미국 남성은 작품들이 선전화에 불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북한의 기괴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ell, even the organizer of the exhibition says, you know, this is beautiful, but it's still propaganda. You're still covering up a grotesque reality.
이날 전시장을 찾은 진 리 AP통신 전 평양지국장은 VOA에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북한 당국의 지원 아래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며 그림들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remember that the artists are sponsored by the state and are carrying out a certain type of mission with their artwork.
문 교수는 전시회 시작에 앞서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은 자신도 다르지 않다면서 북한 그림을 전시하는 목적이 학술 문화 교류이지 북한 당국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특별히 큰 관심을 끌었던 작품은 대여섯 명이 공동 작업한 대형 집체화입니다. 문 교수는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37명의 화가가 동원돼 36m 넓이의 그림을 그리게 했다면서 두 점의 대형 집체화를 소개했습니다. 가로 길이 4m 안팎의 규모 2015년작 댐 완공을 기쁨으로 기대하며와 1997년작 어두운 바다에서의 구출 등 대형 작품인데요. 북한 당국의 큰 행사 등이 있을 때 그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미국인 화가들은 이런 공동작업이 매우 낯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교수는 북한의 그림들이 체제 선전화인 것은 맞지만 화가 개개인의 열정과 번민은 다른 나라 화가들과 다르지 않다며 인간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그림도 그리고 또 전시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23점은 모두 개인 소장품으로 북한 당국의 품을 떠났고 이 중 14점은 원작, 9점은 모사 작품이라고 문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모사 작품은 위조 작품과 다르며 북한의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정부의 승인 아래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받고 해외에서 전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현재 현대 북한 미술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5년 동안 북한으로 가며 연구한 내용과 화가들의 삶 등 두 권 분량으로 올겨울에 출간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북한 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변천 전시회는 8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영남권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국가사업을 둘러싸고 오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통신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앞으로 수용 능력의 포화 상태를 예상하고 있는 이 한국의 영남권 지역 항공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제2의 공항 건설지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로 결정될 것인지 최근 10년 사이 한국 사회의 큰 이슈였는데요. 대통령이 나서서 언급하고 또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약이 되면서 정치적 이슈로도 확대됐던 문제였습니다. 후보지는 두 곳이었습니다. 부산 가덕도, 경상남도 밀양 이렇게 중심 후보지를 두고 최종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인데요. 결론은 두 후보지가 아니라 제3의 안인 기존의 김해공항을 새 공항 수준으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항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해당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연관된 일이어서 뭐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 공방의 지역 갈등은 물론이고 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발표를 할 것인가를 두고도 뭐 초미의 관심사가 모아졌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쪽, 또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밀양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쪽 사이의 갈등, 뭐 불꽃이 튈 정도였는데요.
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모두 수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양쪽의 합의도 있었지만 이 오늘 국토부의 제3의 결론 발표에 양쪽 모두 정치권도 어리둥절하면서도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가 프랑스 전문팀에 의뢰해서 다당성을 검토해 내린 결론에는 말씀드렸던 뭐 정치적이라든지 지역적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 외에도 정말 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한 부분들도 감안을 했고요. 지금 한국에 개항은 했지만 수요가 충분치 않아서 유명무실해진 다른 지역의 공항 운영 문제도 함께 작용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공항 수준으로 확장한다는 김해 공항. 한국에서도 꽤 규모가 있는 공항이죠?
네. 인천국제공항이 제일 큽니다. 네. 그리고 서울 김포국제공항이 있고요. 제주국제공항 더불어서 김해공항이 한국에서 큰 규모의 공항입니다. 김해공항의 위치는 뭐 낙동강 하류 지역, 논밭 사이에 활주로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시아 등 비교적 단거리 노선, 중거리 국제 노선에 한 59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한국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국내선 이용객도 111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자면 김해공항은 앞으로 영남 지역의 거점 공항이 될 것입니다. 270제곱킬로미터를 확장되고요. 1700만 명을 수용했던 공항이 앞으로 4000만 명을 수용하는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절반 수준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준비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빠르면 10년 뒤에 2026년 김해공항의 새로운 모습의 새 공항이 개항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소식이 되겠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개인용 자동차, 그러니까 자가용이 곧 2천만 대를 넘어선다고 하죠?
네. 지난 5월 말까지의 자가용 등록 대수가 1,996만 4,100여 대였습니다. 한 달에 평균 보면 한 5만 대, 6만 대씩 등록 대수가 늘고 있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늦어도 다음 주에는 자가용 2천만 대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가용 자동차는 전체 등록 자동차 가운데 영업용 차량을 빼고 관용 차량을 제외한 그런 자동차를 말하는 건데요. 계산을 해보면 한국 한 가구에 1.5대, 그러니까 뭐 두 가구에 적대 정도의 자가용이 있는 꼴입니다. 개인이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자가용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도 이 통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의 첫 발을 디디는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보게 되는 자동차의 끝없는 행렬이라고 말하던데요. 이 불과 30 내지 40년 전에 한국 도로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정말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970년대에는 자가용 수가 4만 6천 대에 불과했답니다. 멀리 동네 입구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들어오면은 온 동네에 소문이 나는 시골 마을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뭐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출세했다 이런 상징처럼 여겨졌던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1970년대 그러니까 100가구의 한 대꼴이었던 자가용 상황이 2006년이 되면서 100가구 중 90가구 자가용 승용차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때 당시의 자동차 대수가 1,476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뒤에 한 500만 대의 자가용이 추가로 등록되면서 곧 2천만 대 시대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네, 한 집에 한 자동차가 있는 것을 말하는 마이카 시대를 넘어서 이 두 번째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는 세컨드 카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두 가구의 자가용 적대라는 통계, 평균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가용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뭐 두 대, 석 대 이상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전체 2천만 대에 가까운 자가용 승용차의 90% 한국 기업이 생산한 국산차였고요. 116만 대에 가까운 10%의 자동차, 외국산 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자동차 2천만 시대의 임박을 앞두고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을 해왔으니까 앞으로는 질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자 중심의 자동차 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 관련 정책도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소식 들어봤고요. 서울통신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오늘 발표됐다고 하네요.
네.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2만 가구, 15살 이상 4만 6,800여 명과 또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삶의 질은 어떤지, 사회적 신뢰도는 어떤지, 뭐 공동체 의식, 교통 등의 주요 생활상 지표를 분석한 것인데요. 2016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 지표 조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된 서울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거 관련 항목이 제일 눈에 띄는군요.
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구성하고 있는 가구의 24.6%,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였습니다.
네.
24%는 또 두 명만 살고 있는 2인 가구였습니다. 전체 한 48% 이상이 1인 또는 2인 가구라는 것이고요.
네.
서울에서 자기 집을 갖고 사는 비율 41.1%였습니다. 나머지는 전세, 월세 형태로 살고 있는 사람이 58.9%라는 겁니다. 서울 가구의 어떤 그 부채 상황들을 살펴보니까요. 절반에 가까운 48.4%가 부채, 그러니까 빚이 있었습니다. 빚을 갖게 된 주된 이유, 주택을 빌리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66%로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정든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도는 수백만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난민 보호,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지난 1951년 제정된 국제난민지위협약은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종교 등의 이유로 자신이 속한 국가에서 박해를 받아 외국으로 나와서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오늘날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난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분쟁이나 극단주의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조국을 떠났습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정부 당국의 박해나 민간 군사 조직의 횡포에 못 이겨 고향을 등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이 전쟁터가 되자 죽음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정부군의 폭탄과 독가스 공격을 피해서 나왔습니다. 또 리비아 민간인들은 극심한 내전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세력들이 시장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자살 공격을 하면서 정부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수단과 남수단, 소말리아, 말리, 그리고 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난민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향과 조국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것을 잃었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갈수록 많은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겪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난민들이 박해와 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국가들은 난민 유입 문제에 대처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난민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며 난민들은 평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로 이들의 가장 큰 꿈은 다시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인류의 보편적 인간애를 되살려 관용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있는 난민에 대해 우리의 가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